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만 점령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화를 입을 것인가를 경고하면서 일종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사기 2장 3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김이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너무 울었기 때문에 이곳을 이름하여 우는 자들이라고 지명을 붙였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다가 울었다, 기도했다 하는 것에서 이 신앙적인 회개나 헌신을 착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도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고 울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야기가 약간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끄집어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자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종교적인 언어와 형태에는 익숙한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와 많은 부분에서는 익숙해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순서에 따라 읽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병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오히려 기도와 헌금이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1차적인 증거는 사사기는 하나님을 외면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자신이 가야 될 분명한 길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강권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얘기까지 합니다. 이 화는 자기 자신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분명한 그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엉망으로 하니까 여호수아가 화를 내면서까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좋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대로 하라, 너희 알아서 하라, 이 말은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하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만 선택하라, 이 내용을 강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은 다행히 여호수아의 진심에 감동을 했는지 그러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가 권면하는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아멘을 했기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될 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의 말에 반해서 이제 응답을 했을 때 오히려 여호수아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못한다, 웃기지 마라. 자, 그럴 바에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도 분명하게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 말을 왜 했는지 의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기껏 권유해놓고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여호수아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화가 갖는 깊은 뜻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상당히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릴 때 보복을 받을까봐, 그 징계를 받을까봐, 그 저주를 받을까봐 당장 그들이 살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그것이 또다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분이 나면 섬기고 기분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외면하면 큰일 난다는 그 간절함과 그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그들의 이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요, 여호수아 24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약속을 했다면은 이제 그 큰 돌을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약속한 기념을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은 죄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그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상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돌을 내세워가지고 그 돌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돌은 무생물입니다. 돌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소원한 것들을 이제 이게 기념하게 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큰 돌도 하나의 우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백성 앞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진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했을 때 자연의 한 조각을 들어서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고 그 약속한 것을 기념으로 세우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3절에 가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를 대리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1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그 말씀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그는 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연약한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도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분명히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군사요, 이스라엘의 방패요,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원인이고 그분만이 그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드는데 참 재밌습니다.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많은 이유들을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들입니다. 철병거가 있고 험한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변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오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들을 홀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 맞다. 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쫓아내기 싫어서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의 3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게 남는 것을 가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마쳐야 되고 사업이 절정에 이르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충만해질 때, 해결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진 어떤 곳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채워지고 남는 것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열조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서도 어떻게 그 원인, 이유는, 변명은 그렇게 분명한 것을 찾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변명과 이유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들의 불순종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판단하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게 정립하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열거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모순 속에 빠져갑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모순 속에 빠져버립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런 사람에게 종속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속되어져 버리면 굉장한 불행이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을 따르게 되고 사람의 잘못된 현상 속에 종속되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일들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신앙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다 내지 못한 것이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의 바로에서 이제 끄집어냈을 때, 그때 애굽에는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이 정도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라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나라를 이제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 노예 근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 앞에 모세를 보내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수고나 그들의 어떤 이 단합이 거기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을 벗어났을 때 당장 앞에 나타난 것이 홍해바다였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그들이 용사들이 밧줄을 메고 건너가서 밧줄을 타고 백성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육지처럼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씨뿌린 일이 없고 목축한 적이 없으나, 발이 부르튼 적이 없고 음식이 모자란 적이 없고 목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발로 밟아서 갈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면서 그 성이 무너뜨리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적군을 무찌르고 그 환경을 극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환경의 극복은,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이 건너왔던, 너희들이 지금까지 건너왔던 그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결과를 만나왔는데, 너희들은 지금도 능력 타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쳐부술 수 있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난공불락 요새 예루살렘 그 요새가 난공불락이어서 우리가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을 내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능력 타령을 많이 합니다. 뭔가 부족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꼭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복권 한번 당첨되면은 그걸로 대박이 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한 번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복권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능력 위주로 생각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능력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강한 것들이 주어져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의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종교적인 용어와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과 신앙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사느냐?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저주한다. 너희가 취한 것, 내 말을 어기고 너희 손으로 장악한 그것이 뭐가 되나 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그들에게 저주로 임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울어버렸습니다. 회개할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서 울어버리는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나만의 이게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울어버리잖아요. 그 울어버리는 것은 아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런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감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신앙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도요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속이 시원하다 그럽니다. 우리 믿는 분들도 한바탕 회개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속이 시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길까 아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었고 무엇을 실수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이 변명과 이유를 대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할 만한 것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로 우리가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대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대신에 변명을 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의외로 변명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변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어도 삶이 계속 꼬입니다. 계속 꼬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못하고 또 변명을 하고 그 눈물이 섞인 변명을 회개로 착각하고 나도 내 자신에게 속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속습니다. 복임, 울어버려서 망한 장소입니다. 회복될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들이 욕심과 그들의 정욕대로 소유했던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불살려버리고 우상을 완전히 불살려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쫓을 수 있었다고 하면은 회복될 수 있었던 그런 장소가 복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무서워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보복을 당할까 봐 울어버려서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우는 그 모습에 넘어가지 않고 너희가 남겨둔 것이 무엇이 되나 보자. 내가 예언하노니 그것은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것 때문에 얼마나 기나긴 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체되고 멈추어지고 너희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되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까? 호세아 5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받을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리고 6장 1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길에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길에 우리 기도가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길에 우리 시간이 투자돼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만큼 여호와를 깨달은 만큼 여러분은 인생 속에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조절해야 되는지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일에는 불성실하고 주신 것을 감당하되 좋은 것은 선택하고 아닌 것을 버리면서 자기에게 맞는 많은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생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6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인격적 차원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 섬김에 모든 관계된 것을 기뻐하고 감당하고 섬길 수 있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람들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희생하기까지 그 사랑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이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감격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기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시는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됩니다.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맞았다고 우길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내려놓고 그분의 지시와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상당히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위반을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도 복권식으로 한 번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내 많은 잘못을 한꺼번에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너무나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줄줄줄 이어진 자기도 모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기가 싫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대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두렵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명예나 학위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편리한 것, 나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했을 때 민족 대대로 아주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이 너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화를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덜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기분의 고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신앙의 어떤 차이와 하나님이 소홀히 대접받아도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과 이 처음 신앙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경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의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지성을 다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근데 우리는 사는 일에 목숨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여가 아니라 사는 일에 목숨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변명밖에 없습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외식할 수 있는 눈물, 어쩔 수 없는 눈물, 안타까운 눈물, 두려운 눈물, 저주를 받을까봐 그 두려운 눈물, 회개를 회개로 분명하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또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길래 화를 내시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싫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엄청난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만을 섬길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선택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들에도 뜻을 두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고 정욕을 두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집중해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저주를 듣고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 오늘 우리 연약함이 우리 불순종이 울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울어버림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저주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전체를 밟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 하나만을 알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시간으로 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